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 여사는 독일의 나치 만행을 가장 깊이 연구한 학자로 정평에 나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중범죄자들과 악인들을 만나서 연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악이 가득해서가 아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착함과 진실함도 들어있다. 문제는 선함을 따르지 못하고 악한 욕망과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우유부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끌려들어가면서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그 결과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끊을 거 못 끊고 결정할 거 못하고 하고 끌려가다가 악인이 되고 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자기를 찾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뭔가?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노이즈니스, 소란함입니다. 세상에는 소리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소리를 다 들으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적당히 소리를 끊고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귀를 쉬어야 합니다. 가끔 산속을 걷다 보면은 그 아름다운 산속을 거닐면서도 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꽂고서 열심히 들으면서 땅바닥을 보고 가고 있어요. 잠깐 빼는 걸 보면 딴 거 없어요. 뉴스에 뉴스, 라디오 뉴스. 맨날 들어도 똑같은 그 뉴스를 중단을 못하고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귀를 쉬지 못하니 병이 되는 것이고, 그죠? 뇌가 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숲을 보면 그거 자체가 힐링이 되고 그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건데 그 시간에도 무언가 소리에 묶여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다 주다 보니 홀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란함으로부터 단절되어야 자기를 찾는 거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잠시 멈추고 여유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학생들도 여러분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몸을 움직이고 심호흡도 하고 그죠? 고개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학생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초조해서 불안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분주해도 분주한 시간을 끊어내고 여유를 찾는 훈련을 가져야만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크라우드, 군중입니다. 군중.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민감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 자기 상실에 빠져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정을 주체적으로 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끌려다니지 않는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처럼 하라라는 책에서 밥 브리너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가? 예수님처럼 리더십을 가진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Back to Jesus way, 예수의 방법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으로 받아들이고 피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원망과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놀라고 두렵고 잊지 않아야 할 사건이라 생각하고 칼을 빼서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말고의 귀를 주셔서 다시 그 위에 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모두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에 체포된 후에 누구에게 끌려갔느냐 하면은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기니라.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았고 24절에 보면 다시 어디로 갔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로 앱으로 보냈다. 가야바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받는 동안에 두려워하거나 결과를 뒤집으려 하거나 혹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신문하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담담하게 그들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주변을 맴돌다가 한 여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렇게 묻자 뭐라고 했는가? 17절 말씀.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동산에서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보았다 그렇게 말하자 또 부인을 하죠.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다물면 영원한 미제로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 순교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한 것은 그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와 비교해서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됐는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나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수제자로서 어떻게 이런 민망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본심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통곡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본심은 아닌데 사건이 생긴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마음 아프게도 만들고 해서는 안 된 일도 하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행동 속에 빠져드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신을 과신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외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은 없죠.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못하다. 그래서 경고를 받으면 그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경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건만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실수를 가져오죠. 결심은 좋은 결심을 했지만 다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 예수님이 체포되는 시간이고 진리가 짓밟히는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그 어두움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장담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여지없이 넘어진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확정되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게 뭐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욕먹을 일을 미리 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망가려면 도망을 가서 살든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죽겠다든지 양단 간에 분명한 자기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분명한 목적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잘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분명한 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 가겠다 하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한 번 잘 믿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마음을 확고하게 잡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시험은 오지도 않는 것이고 온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을 멀찍이 해서 적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 보면은 툭 걸면 넘어지고 저기서 툭 치면 넘어지고 계속해서 시험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단이 없는 신앙인이 너무도 많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면 신앙생활하기는 쉽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꼭 나오려고 결심을 했는데 주일날만 되면 일이 생깁니다. 친구가 놀러 가자고 그러고 부모님이 한번 만나자고 그러고 그리고 꼭 일이 생겨요. 오지 못할 일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금방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미국의 빌리 그라함 목사님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라함 목사님한테 성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소가 말썽을 일으켜서 지난주에 교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 소가 또 말썽을 피워가지고 교회 못 나온 거예요. 계속 이 때문에, 이 소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어쩌다가 일요일에 소가 아팠다면 얼른 고쳐주어야지요. 그러나 일요일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소는 빨리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문제에 대하여 내 입장이 분명하면 아무도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리겠다고 분명히 결정을 하면 아무도 내 시간을 타치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시간을 피해서 다가올 수 있는 거지. 주일날 예배 가지 말고 놀러 가자. 아니, 누가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 신앙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저 사람이 무시한 겁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해야 되고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요 탄식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냄새를 피웠으면 똥파리가 이렇게 날아드는가 하고 통곡하고 울어야 되지요. 그럼 물러가는 겁니다. 믿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나면 바른 길을 걸어갈 길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분이 저한테 진지한 고민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식사 기도를 못합니다. 아직. 아니, 왜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데 기도만 하면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것 같아서요. 주님의 영광 가리울 것 같아서 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분의 고민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나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지 못한 마음이에요? 예? 대답해봐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 가리울 것 같아서 대놓고 기도 못한다.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나쁜 마음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만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겠다는 그 정도의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리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혼자 슬쩍 기도하고 먹는다고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만은 담대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감사기도 하고 드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가 멀찍이 떨어지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마음이 멀찍이 떨어져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수소교회 교우님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등록하고 한 6개월만 되면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모임에도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사람도 사귀고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년, 10년이 됐는데도 그저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 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서교회로 보내셨다고 믿는다면 수서교회에서 마음을 열고 여기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결심을 하고 적극적인 리스폰서블 멤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멀찍이 있던 내 마음과 자세를 다 끊어버리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을 잘 섬기고 충성된 일꾼 되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왜? 네가 다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 후부터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닭 울 때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것이 베드로가 처음이라는데요. 농담입니다만은. 어쨌든 베드로는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영혼이 깨어났던 거지. 그래서 베드로의 상징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이 기뻐서 주신 약속 있잖아요. 천국 열쇠. 두 번째는 배신하고 닭 울 때 일어나서 울었다고 해서 열쇠와 닭이 베드로의 상징물입니다. 조각품을 보거나 그림임을 보는데 그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거나 닭뼈슬이 머리나 몸에 붙어 있다면 아, 이 양반은 베드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닭 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우리의 일생에도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모면하게 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닭 우는 소리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 그 시간을 생각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토목공사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수대교 사건은 토목공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닭 우는 소리라는 거죠. 절대로 반복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정반대 180도의 반응을 보인 이유를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본문을 구성하는 겁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두 번이나 심판정이 바뀌면서도 마음이 한결같았고 베드로는 두 사람 앞에서 두 번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졌는가? 그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워졌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무너진 거죠. 문제는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소명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걸어갈 때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면 사람 앞에서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가? 아닙니다. 내 앞에도 사람이 있죠. 그리고 윗사람 앞에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도 모델이 되시지만 또 하나의 모델을 든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을 당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당합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자기를 우상시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다니엘은 반대합니다. 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왕의 뜻을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는 분명 왕이라는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넘어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그것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왕에게 충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왕에게 충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을 텐데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은 일치하면 좋은데 갭이 좀 많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내 모습이 변해갈 수 있을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왜 베드로는 저렇게 배신자가 되어 멀리 떨어졌는가? 그 배신한 베드로가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의 베드로로 접근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회개와 눈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내 모습이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그리고 멀어진 나 자신에 대하여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점점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영성 과목을 가리킬 때마다 학생들에게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커다란 칠판을 그려놓고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긴 선을 쫙 그은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죽은 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의 작은 점에 점을 팡 찍으면서 이 짧은 점이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살든 그 기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삶이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짧은 기회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후까지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 속에 있는 존재죠. 이 땅에서 인생은 점처럼 짧은 순간인데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짧은 시간이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의 과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고백해야 될 이 시간에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짧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동안에 부인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시간만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내 앞에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조하면서 모두 다 사람 앞에 서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과 다르게 망가졌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 서 있었지만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보이는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를 과신하며 기도를 게을리하며 확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나 삶 속에서 하찮은 일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도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모습에 대하여 아파하며 울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부수어주시고 우리를 도려내주시고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영광의 시간에도 고난의 시간에도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